We will read together the scripture for today's message. Matthew chapter 1, verse 23. Please feel free to read either in Korean or English.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Merry Christmas. 네,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크리스마스까지는 거의 한 주간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일찍부터 크리스마스를 같이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와서는 정말 이 한국에서는 특히 그래요. 너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포커스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하여튼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성탄주의를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미국에서의 크리스마스는 늘 보면은 쇼핑 시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몰에 가면은 정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사람들이 쇼핑하느라고 바빠요. 또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러느라고 아마 뭐 정말 1년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쇼핑 시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좋은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오신 이 날을 온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TV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중동에 그 이슬람권의 그 한 가정의 아내 집안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켜 있고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거는 좋은데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그런 이유 때문에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다할 이유가 아닌데 솔직히 이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종과 또 어떠한 그 육의 어떠한 그 정욕을 쫓는 그러한 죄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읽는데 좀 더 훈련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늘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빠르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시간이나 또는 다른 예배 시간에 자주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교회인데 제가 특별히 이 목사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학생 때부터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부터 상당히 좀 남달랐어요.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수석을 하는, 예, 아주 공부도 잘하는, 예,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와 같이 어떤 일도 했냐면 교회 개척을 위한, 예, 그런 모임에 또 회장 역할도 했어요. 또 이 친구의 장기가 뭐냐면 전도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의 정말 그 달인이에요. 전도를 참 잘하고, 그러니까 뭐, 또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 또 학교 안에서 신학생들이 이제 채플이 끝나면은 이제 다 이제 채플실에서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정말 굉장히 깨어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교수님 자기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유학 가지 말고 교회 개척해라. 유학 가지 말고 전체 수석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지금도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공부를 잘했던 티가 막 나요. 예. 그런데 개척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선 어느 교회 가서 부목사 경험을 몇 년 하고 사실 그것도 원래는 3년만 하고 나와서 개척한다 그러는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내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와서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끼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만에 코로나 시즌을 만졌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정도 모이냐면은 작년에 한 2,300명 모여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만큼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있게, 예, 설교를 하고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열정 있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참 즐겁게 들으면서 또 은혜도 받으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 목사님이 40대 후반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님입니다만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귀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심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 이 목사님이 김구현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생명 넘치는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원하시면 김구현. 예.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막 깊이 공감을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그러한 사실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을 두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의 어떠한 그 인간 예수로서의 이름은 예수고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라고 할까요? 주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또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그런 이름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또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또 축하하고 또 같이 기뻐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매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매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수없이 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설교 말씀은 조금 좀 성경 공부 같은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서부터 다 찾지는 절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읽고 있는가 잘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특징적인 대표적인 몇몇 사건들만을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가장 앞부분에서부터 나타나요.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은 좀 계속 찾으면서 볼 거니까 성경을 계속 같이 찾으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창세기 2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타락 전에 이 에덴 동산의 상황은 아담이 대표가 되는 그걸 이제 신학적인 말로 언약의 대표, 언약의 머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순종을 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약속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동산에 보면은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2장 9절부터 보면은 나오는데 9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이것이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상상하고 싶을 때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다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예,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약속을 하고 있고 하나는 죽음을 약속을 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를 우리는 선악과라고 그렇게 흔히 부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게 돼. 예, 그 말은 조건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안 먹으면은 저 생명나무가 약속하고 있는 영생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산은요 이미 출발할 때부터 뭘 이미 그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시작을 하냐면은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맞습니까? 예. 에덴 동산이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거기에서 내쳐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곳은 임시적인 곳이고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이곳 말고 영원한 곳 나와 함께 영원히 머물 영원히 교제를 나눌 그곳을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곧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기가 되니까는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흔히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예. 또는 그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 그 펠로우십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더욱 좋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게끔 되었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일이 망그러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도 성경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두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자체는 하나의 이 땅의 한시적인 곳이고 여기에서 저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그곳을 바라보게끔 그러한 구조적으로 예,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약속하는 나무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 물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덧붙이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아담이 아닌 하나님이신 아담이 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열어주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실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로 여자로서의 구분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맡게 된 롤플레이예요. 일종의 역할이에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 함께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함께 한다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유지해내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뭐 이래저래서 갈라지는 것이 능사가 되어버린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자체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함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걸 원하고 그래서 인간이 그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한 게 바로 결혼 가정이죠. 결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5장 24절 가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참 어려서부터 재밌게 생각하고 들었던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네, 뭐 에녹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아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예요. 우리가 조금 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떠한 그 역사나 또는 사회, 철학 뭐 이런 등등의 그 지식을 잠깐 우리 동원해서 생각을 하면은 옛날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의 한계를 가졌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영역과 인간이라고 하는 영역은 섞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신도 인간의 영역에 안 들어오고 인간도 육을 가진 몸을 가진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은 아니 멀쩡하니 같이 두 발 땅에 딛고 서 있던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들려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죠.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심지어는 육의 상태 그대로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 사건을 우리 창세기 17장 15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4절부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하다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함께하는.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는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위 구약의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와 여기에서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우리예요. 참 연약한 우리예요. 참 죄 많은 우리예요. 부단히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예요.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은 정말 어떤 큰 사건이 지나면 그냥 또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금세 또 다른 이방신을 또 쫓아가고 그들만 그럴까요? 결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과연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집념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세우죠. 우리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그냥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그 쳐서 그런지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언변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옛날에 애굽에서 교육받고 왕자로 컸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모습 다 없어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기어이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12절 우리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그 정말 자신 없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귀찮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의지가 별로 없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보루, 어떤 최후의 약속, 최후의 어떤 그 힘이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백만 불을 줄 테니까 이거 해봐. 이게 아니고 백만 불 줄 테니까 이거 해봐.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서 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거예요. 그거보다 사실 필요한 게 없고, 그거보다 좋은 약속이 없고, 그거보다 더 힘센 약속이 없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이게 재밌게도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서 또 나타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으로 가서 한번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 그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구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요, 구약 역사에 있어서 모세 이후의 모든 역사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모세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그 다음 오고 오는 세대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야, 네가 이제까지 봤잖아. 뭘 봤어요? 내가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해왔는지 봤잖아.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딜 가든지. 여기서 어디를 가든지는 장소만이 아니죠. 무슨 일을 닥치든지. 너에게 어떤 역경이 몰아치든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예, 이제까지 쭉 봐왔잖아. 어떻게 모세와 쭉 같이 지난 40년을 쭉 같이 한 거 봤잖아. 그렇죠? 우리 사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정말 시시적절하게 우리와 함께 계셨는지, 함께 해 오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한번 보면은요. 예,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아멜렉을 가서 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네가 왕이니까 가서 아멜렉을 가서 쳐. 아멜렉 나쁜 사람들이니까 가서 치는데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안 하죠. 예, 좋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으로 남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변명하는 사울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34절 35절에 보면은 어떻게 스토리가 끝나냐면은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행동, 그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사울로부터 떠나서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면요. 그 위에 보면은 사무엘이, 3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예, 안 죽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아각이 이제 불려오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적장도 적국의 왕도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사울과 아각 사이에 어떠한 교감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분위기는 느낄 거예요. 아, 사울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불려나가니까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살 길이 생겼나 보다. 이런 모든 시그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메시지를 결국 누가 줬느냐. 사울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서 떠남으로써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식으로 합리화해서 좋은 건 남겨놓고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요. 결국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정말 성대하게 즐거운 1년 중 가장 즐거운 시즌이다. Best season of the year.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정말 축하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8장으로 건너가서 보시면은 몇 장 넘기시면은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보면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놀랍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ESV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번역 자체는 놀랍게도 한글 성경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더 충실해요. 예. 그런데 그 ESV 성경은 약간 이걸 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일에 success. He had David had success in all his doing.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잘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의미는 맞아요.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차이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는 다윗은 결코 다윗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 굉장히 요즘 식으로 말하면 죄의 질이 나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계산해서 어떻게 보면 cold-blooded murder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돌이키시고 그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인용이 된 그 본문 말씀이죠. 그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조차도 한 가지의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우리의 어떤 행복과 우리의 잘됨과 어떤 뭐 우리의 것에다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좀 더 위의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존재이셨는데 안 하셔도 되시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오로지 스스로 기뻐하시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이 돼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끝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아는 본문이니까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뭐가 떠오르셨어요? 뭐가 기억이 나셨습니까?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었는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족보와 그 사건, 출생의 그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예수가 태어날 것을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 왔다라는 거예요. God with us가 우리에게 왔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보세요. Behold,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더라도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떠나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아버지께 아뢰서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도록.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무엇이냐?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렇죠? 정말 예외 없이 사도행전 2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이에요. 전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지를 않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여기에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은 요엘 2장 28절 이하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요엘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 선지자였는지는 좀 분분합니다. 조금 좀 쉽게 말씀드려서 리버럴하게 성경을 의도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포로 이후 시대의 선지자로 말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나 제가 보더라도 좀 앞선 시대의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예. 근데 요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여기서 만민은 그 당시 기준으로 치면은 굉장히 이거는 스캔들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만민은 누구도 들어가냐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들어가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고 자유자만이 아니라 종들도 들어가고 예, 그 당시의 어떤 통념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신성 모독입니다. 돌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예언을 한 겁니다. 왜요? 왜 이 예언이 중요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몸소 이행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 뜻은 그보다 훨씬 전에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한번 볼까요? 좀 다시 앞으로 가서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Numbers. 예. 예. 민수기 1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장막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모여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이제 안 나오고 자기 캠프에서 자기 있는 데에서 예언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걸 말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그 얘기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미 모세 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이다. 즉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지자. 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식이 그득한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되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가장 귀한 거다. 이미 이 사실이 요엘보다도 훨씬 이전에 예, 모세 입에서도 이미 예,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도착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우리 성경 뒤에 계시록 2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면은 3절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소. 예, 이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예요. 예, 하늘나라 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어이 기필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드디어 이루신 예,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샘플링만 본 거죠. 사실 보면은요 사건 하나하나가 모든 의미가 하나님께서 정말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데려가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통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른 말도 아니고 주님이 탄생하신을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두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문제가 산적해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식이,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또 큰 복이 되는, 선물이 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이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내 입으로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